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에 앞서 열리는 남북한 합동문화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지역과 마식령 스키장 훈련 현장을 둘러볼 한국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했습니다. 한국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오늘 금강산에 도착해 금강산 문화회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강원도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해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위한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전날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 예술단의 사전 점검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등을 방문해 사전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미 연방 상원은 어제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81대 반대 18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같은 법안을 찬성 265대 반대 150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법안에 서명하고 지난 20일 0시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60여 시간 만에 해소됐습니다. 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전날 셧다운을 초래했던 최대 쟁점이었던 불법 체류 청년 유해 제도 다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카 대체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강력한 이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간의 입장 차이로 추후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터키군의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지역 군사작전으로 쿠르드 민간인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사흘간의 터키군 포격으로 적어도 22명의 민간인이 숨졌고 시리아 반군과 쿠르드군 측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르드 민병대의 반격으로 터키군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쿠르드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보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군은 아프린에서 작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매티스 장관은 오늘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는 영내 해양 안보에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영내 테러리즘 대응과 관련해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인접지역 북나투나 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매티스 장관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방문은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매티스 장관이 현실주의적 태도로 두 나라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제품과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과 한국 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어제 타이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공격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누구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성적인지 아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관점에서 양안 관계를 고려할 때 이성적인 정책 결정자는 전쟁을 시작하는 옵션에 대해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국적자 17명을 독재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겨냥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이 거듭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37도에서 영하 14도, 낮 최고는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4미터, 서해에서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인 17명에 대한 추가적 독자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열린 남북회담은 환영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국적자 17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법 무기 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인물들입니다.
Aim here is to maintain pressure on DPRK in view of the continued and accelerated development.
마야 쿠치안치크 유럽연합 대변인은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인은 손영남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대사관 1등 서기관과 최광수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등 외교관 7명과 최찬일 흥진무역 단둥사무소장 등 북한의 대외무역회사에서 일하는 10명으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EU 내 여행이 전면 금지되고 자산은 동결됩니다. 쿠치안치크 대변인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남과 북이 대화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welcome the announcement of the attendance of DPRK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imed at pursuing what for us is the aim.
남과 북이 동계올림픽에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고 도발을 이어나가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계획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2397호 채택 이후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해 북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서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 국적자와 단체 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까지 포함해 모두 각각 137명과 64곳입니다. 앞서 이유는 지난 1월 북한 국적자 41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법안을 상정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미 하원에 상정된 이라 자유정책 및 제재 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 역량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압박을 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언급돼 주목됩니다. 법안 제232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 재무장관 및 국무장관과 협력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란과 북한 간 협력 정황도 조사하도록 의무한 겁니다. 이 조사에 따라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선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은 우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도록 했습니다. 제재로는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 최소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이번 법안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특별히 지목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피터 로스캄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현재 2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이란과의 핵 협력은 미사일 기술 협력과 달리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공식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올 회기 첫 번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재쟁 이행과 시행 현황을 검토하면서 이란의 불법 선박 명단을 작성해 이란과 북한 간 핵 협력 정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지난해 말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올해 본격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금이 작년 회계 연도보다 두 배 늘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탈북민 사회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회계연도에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국무부의 전반적인 기금 지원 규모는 지난 16일에 발표했던 기금 지원 공고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16일 공고에서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자유롭게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의 100만 달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책임 추궁에 50만 달러 등 총 150만 달러를 책정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에 발표했던 지난 회계연도 지원액 265만 달러에서 40% 이상 감소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를 통해 지원을 받는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우려가 컸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하지만 공고에서 밝힌 지원 규모는 올해 회계연도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는 국무부의 전체 기금 가운데 일부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예측하는 북한 인권 프로그램을 위해 대기 중인 이용 가능한 연례 기금 규모는 작년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두 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공고에서 책정한 금액이 왜 축소됐고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기금은 무엇인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2,300만 달러를 지원해봤습니다. 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민주주의 진흥법에 근거해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진흥재단, 즉 NED를 통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NED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 2016 회계연도에 15개 단체에 총 206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자유연합 등 순수 민간단체들과 교회 등 기독교인들도 여러 탈북민 단체들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와 시민들의 지원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북 인권단체들의 매우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인권 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VOA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부터 없어져요. 우리는 지금 월급을 거기서 받잖아요. 만약에 외국에서 돈을 저희가 전혀 못 받는다면 우리는 시민연합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자리 못합니다. 현실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지원 못 받는 단체들이 확실히 이제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직원과 전문가들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대북 인권 개선과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20여 개 단체가 미국 정부와 민간인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기부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게 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역시 미국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인권을 인류 보편적 시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는 풍토가 한국 사회의 팽배,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의 정서가 북한 인권 하게 되면은 뭐랄까 소극적이에요. 뭐냐면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단 말이에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홍보도 다 그럼 전례절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레토릭이긴 한데 뭐 북한과 뭐 남북 관계 평화 뭐 통일 이런 이미지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북한을 이제 비판을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을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거는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가 너무 깊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휴머니티 이슈로 다뤄지는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치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이제 뭐 계속 갈등을 하던 대립하는 관계가 결국 나은 게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정치적인 이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편견을 광범위하게 낳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금이나 뭐 다른 이제 뭐 인도주의 구호 활동이든 뭐 어떤 인권 사안이든 하는 그런 분야에서 그 공보나 아니면 후원을 모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나 민간의 지원이 없으면 단체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내 인권 개선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입니다.
현 정부는 뭐 북한이 거부감을 갖거나 껄끄러운 그런 주제를 강하게 이슈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게 이미 일반적인 견해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은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지원 이것은 이미 기대할 수 없고 그런 정책적 입장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정부 측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이 자료 조사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윤 소장은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조사 등을 독자적으로 하고 공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 활동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행정안전부 등이 지원하던 탈북 청소년과 여러 북한 관련 프로그램도 거의 끊겼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탈북자 단체와 북한 인권단체들의 캠페인을 후원하던 전경련, 즉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의식해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도 북한 인권단체들의 타격이 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당장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해마다 열었던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뷰티풀 드림 콘서트를 지난 겨울엔 후원 부족으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또 해마다 북한인권 국제영화제를 개최해왔던 한기용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는 후원이 주로 지난해 겨우 행사를 치렀다며 올해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북한 인권단체들이 힘들어졌다기보다 계속 암울한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한국인들의 관심 부족 또 늘 열악했던 재정 문제가 누적되면서 피로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인권 자체가 또 뭔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뭐 바뀐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피로감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는. 한국은 뭐 꼭 진보 진영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도 북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뭐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익숙하지 않고.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백태연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BOA 질문에 북한 인권 개선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단체 지원 방안 등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과제에도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한다.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인권재단이 출범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인권재단의 이사가 총 12명인데 그중에 그 여야가 10명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국회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해온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막바지 인선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16년 3월 북한 인권법을 채택해 미화로 천만 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집권당과 야당의 논쟁 때문에 2년 가까이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9일 올해 업무 보고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추진하는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시점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국장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갖출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해와 똑같은 발언이어서 정부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은 지난해에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이 임박했다고 말했었죠?
예, 두 차례 공개 석상에서 몇 달 안에 북한이 관련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2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북한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 시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측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2011년 1월에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 방문 중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ICBM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대로라면 북한은 2015년 말에는 ICBM 개발을 완성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게이츠 전 장관의 발언에 앞서 200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5년 이전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가 이렇게 예측을 빗나간 이유는 뭔가요?
무엇보다 북한의 특수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권 내부의 핵심 정보는 당연히 철저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대량 살상무기 관련 시설이 산악지대 내 비밀 지하갱도에 은폐되어 있는 점도 정보 입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악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비단 ICBM과 관련한 사안만은 아니죠?
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규모와 핵무기 소형화 달성 여부, 핵시설들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이들 사안에 대해 모두 추정치 이상의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 말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50시간 넘게 모르고 있었던 일도 중요한 정보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죠.
예,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당시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그야말로 깜깜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에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오판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축소 또는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죠.
예, 가령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행정부 관련 부처가 좀 더 강하게 대처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국이 좀 더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정보를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분석과 전망에서 현실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대북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휴민 트러블리는 인적 정보와 위성을 통한 신호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휴민트는 공작원이나 내부 협력자를 통한 비밀 출처 정보와 언론이나 보고서 등 출처가 공개된 정보를 말합니다. 미국은 휴민트보다는 신호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인공위성 등을 통해 확보하는 신호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인공위성 주기를 파악해 특정 움직임을 고의로 노출하는 등의 역정보 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미국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정보조차 매우 제한적이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7년 차인 현재까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미국인은 전직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 씨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1인 독재 체제에서 모든 주요 정책의 최종 결정자인 김 위원장의 성격이나 성향, 특징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탈북자 두 명이 지난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탈북 난민이 미국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두 명이 지난 18일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명은 모두 10대 여성으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1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에 탈북 난민이 입국한 것은 지난해 1월 12일 2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서부 애리조나주에 정착한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최근 BOA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도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of a very aggressive crackdown on attempted defections, additional surveillance cameras have been installed on both sides.
북한 당국이 탈북을 공격적으로 단속하고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늘면서 북한 탈출 비용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도 간접적으로 탈북 난민 미국 입국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we also need to factor in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basically had a closed door policy.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분쟁 지역 난민들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한 연합 군사훈련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로 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와 예산위 소속인 칸나 의원은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을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 축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3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군사 당국 간 연락 채널 재건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칸나 의원은 대북 협상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칸나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미북 군사당국 간 연락 채널을 재건해야 한다는 서한 발송을 주도하셨는데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Well, it's shocking to me that we have military-to-military communication with every other nuclear power in the world.
미국은 전 세계 모든 핵 보유국들과 군 당국 간 연락 채널을 갖고 있는데 북한과는 이런 채널이 없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수단은 오판과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북한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또 북한에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피하고 또 실수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미 군사당국이 북한과 소통 라인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북 군사 당국 간 연락 채널 제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첫 번째 단계라고 서한에서 강조하셨는데요. 그 다음엔 어떤 수순을 밟게 되나요?
I think we need to look at the 1994 agreement framework that Bill Perry negotiated.
1994년 당시 미북 간 제네바 합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 한편 북한 정권 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이어 미국에 대한 북핵 공격 역량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적절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무엇인지 검토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서한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협상가들과 함께 의회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북 군 당국 간 연락 채널이 과거 소련과 그랬던 것처럼 군축 논의의 장으로 이뤄질 우려는 없습니까?
No, I don't think North Korea has any ability to dictate terms to the United States. I don't envision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을 지시할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건 소련과의 군축 합의와 같은 군비 협상이 아닙니다. 단지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연락 채널들을 두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 국경선 인근으로 미군 항공기가 비행하거나 기동훈련이 실시될 때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도를 알려주고 반대로 북한도 그럴 수 있도록 호출선 등 연락 채널을 재건하자는 겁니다. 미국이 시리아, 파키스탄 등과 갖고 있는 연락 채널과 같은 종입니다.
미북 군 당국 간 연락 채널이 생길 경우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할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Well, Bill Clinton, I know, did suspend those joint exercises a few of the years in the 1990s.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가 몇 년 동안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임시 중단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범위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 본토나 괌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ICBM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면 그 대가로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한 군사 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의회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I think there are members of Congress who have signed on to my letter who are open to that but only under the condition that North Korea
이번 서한에 서명한 최소 33명의 의원들은 그러한 제안에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단,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중단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미한연합군사훈련 축소라는 대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적어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것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Well, I believe President Moon is a visionary who, of course, is the son of North Korean refugees. He is a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곧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 정권의 대북 접근 방식에 미국이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있어서 결국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건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제시하는 방향을 미국이 따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한 대화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란 지적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Well, I imagine they will. I think it's reasonable to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list its demands in any conversation. That doesn't mean
북한은 그럴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의 대화에서든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예상이죠. 하지만 그것이 곧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에 미국이 동의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화에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느냐인데 북한이 비핵화와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춘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제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ICBM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의를 해온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 등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북 군사 당국 간 연락 채널 재건이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지요?
I do. I mean, I think the military-to-military communication is an easy first step, but the hope would be that it would lead to a
그렇습니다. 미북 군 당국 간 연락 채널을 계기로 두 나라 간 더욱 건실한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당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제시했던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와 플루토늄 생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공화 의원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체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들어 이견이 늘고 있는 건 아닌가요?
Well, I wouldn't describe the gap as between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I would describe it as between reasonable people in Congress and the president. The president
양당 사이의 이견이라기보다는 의회 내 합리적인 의원들과 대통령 사이의 이견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경한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고 김정은과의 말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또 북한이 양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많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이 불필요한 전쟁을 부를 수 있고 미국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은 비디오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 위험을 줄이는 행동에 더 관여해야 하고 대화를 늘려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원에서도 그렇고 더 신중하고 자제하는 외교 정책을 믿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서한에 서명한 33명의 의원 중 공화당이 단 한 명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You know, there's always a reluctance to publicly take actions that against an administration or asking the administration to do something.
공개적으로 행정부에 반대
지금까지 로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의회 내 대북 시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원 기자였습니다.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양측 선수들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에 대해 미 전문가들과 인권단체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을 약화시킬 수 있고 강제 노동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스키 선수들을 마식령 스키장에 보내는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 VOA에 한국 정부가 대북 움직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be very careful that it doesn't send any signal to Washington or to North Korea that it's willing to move against the sanctions.
미국과 북한의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신호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 전에 남북한 선수들의 마식령 공동훈련 결정을 한 건 일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해 추가 결정들이 나오면 대북 제재를 약화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I guess I would say if this is the only decision they've made in this regard, it's probably okay.
But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그러면서 마식령 스키장은 한국 선수들이 가기엔 잘못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3년에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소라고 지적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유엔 결의가 금지한 다양한 외국산 사치품들이 사진에 담겨 있다며 내용을 자세히 지적했었습니다. 이탈리아 업체인 프리노스와 독일 업체 피스톤 블리의 제설기, 스웨덴 아레코의 분사식 제설기와 캐나다 BLP의 스노모빌이 마식령 스키장에 유입됐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 보고서에서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모두 이를 사치품으로 인정했다며 장비들이 다른 국가 업체를 통해 북한에 유입됐거나 대북결의 이전에 판매된 것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산 리프트, 오스트리아산 여러 장비의 유입이 확인되자 제재위원회는 2016년 4월에 공중 케이블과 의자식 리프트 등 여러 스키장 장비들을 사치품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장소에 한국이 스키 선수들을 보내고 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프랭크 자누제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한국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뿐 아니라 북한의 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교류를 원하는 건 이해하지만 올림픽 전에 선수단을 마식령에 보내는 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올림픽 뒤에 북한의 참가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스키나 스케이트 시범단을 북한에 보내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방식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have preferred to see maybe a post-Olympic exhibition by South Korean skiers or skaters.
이런 방식이 마식령 스키장의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고드 교수는 북한의 평화 공세로 미얀 합동 군사 훈련 재개와 제재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면서도 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고드 교수는 19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 핵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마식령과 북한의 한국 방문 등은 예외적인 일회성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타개 전에 마식령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기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우려에 관해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감안해 관련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우려 사안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상징적 장소라며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유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9일 VOA에 강제노동으로 대표되는 마식령 스키장에 한국 선수들을 보내는 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는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have major concerns. First and foremost, the Masingyong Ski Pass Resort was built with forced labor.
마식령 스키장은 강제노동, 특히 북한 군인들의 노동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국제인권기준에 심각하게 배치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그런 방식의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돈과 자원으로 세워졌고 무엇보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정권이 독재자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해 세운 곳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악명 높은 아파르트 헤이트, 즉 흑백 분리 정책을 이유로 유엔이 남아공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동참한 전례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균형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특히 북한 정규군 창건일인 다음 달 8일 김정은 정권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마식령 스키장에서 활강하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은 김정은의 업적을 우상화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have a military parade on the day before the opening of the
평창 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이런 열병식을 개최하는 건 9월에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을 시작하는 전주국이며 올림픽도 이런 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도 19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에 만연된 심각한 강제노동 실태를 볼 때 마식령 스키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내 크고 작은 사회 기반 건설 프로젝트에 강제노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어린이 노동 등 학생을 동원한 노동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이런 현실과 다른 어떤 게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 정부의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끝내고 북한 주민들의 노동 권리를 존중하는 첫 행보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것을 반복적으로 압박했지만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미국 MBC 방송은 지난해 1월 마식령 스키장 주변에서 어린이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했었습니다. 이 방송은 마싱령 스키장으로 가는 도로에서 삽등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하는 주민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도하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11살에서 12살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이스 NLA 전 영국 외교 담당 차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2월 의회 서면 답변에서 마싱령 스키장의 어린이 노동에 관한 보도들에 관해 잘 알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깊은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9일 VOA에 김정은의 치적을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곳에서 한국 선수들이 훈련하는 건 북한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마싱령의 스키 선수들을 보내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많은 탈북민 단체장들과 탈북민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김정은의 치적을 우상화에 이용되고 있는 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마싱령 스키장에 오히려 남한 선수들이 가서 북한 주민들이 피땀으로 세워진 그 땅을 밟으면서 훈련한다는 것은 좀 니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주일 총장은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마싱령이 아니라 많은 북한 선수들을 한국의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초청해 한국의 풍요로운 발전상과 자유를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핵 위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달리 북한의 기아 위기는 국제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구호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북한의 정치체제와 맞물려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인도적 위기와 관련해 국제 언론의 관심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케어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인도적 위기와 관련해 국제 언론의 관심을 가장 받지 못한 나라 10개 가운데 북한을 1위에 올렸습니다. 고통 속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1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친 위기 가운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국제 언론의 관심을 가장 적게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위기에는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반면 북한의 기아 위기는 전반적으로 무시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 전체 인구의 70%인 1,800만 명이 정부의 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유엔 통계를 인용하면서 북한 주민 5명 가운데 2명은 영양실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체제와 지구온난화, 장마와 장기간 가뭄 등 잦은 재해가 결합돼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해 7월 2001년 이후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주요 곡물 생산 지역에서 평균 이하의 강수량으로 작물에 씨앗을 뿌리는 파종에 큰 차질이 빚어졌으며 곡물 수확도 타격을 받았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식량, 특히 영양가 높은 식량과 의료 보건 서비스, 식수와 위생시설을 긴급히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임신부와 수유모의 3분의 1과 2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유엔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박탈당하고 많은 경우 가정폭력과 직장 내 성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조성우 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조 씨의 아내 그레이스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아무나
평일 저녁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조성우 씨의 아내 그레이스 조.
콩고기.
성우 씨는 평일 저녁 틈틈이 일하는 피자 배달부로 일하러 나가고 없고 그레이스 씨는 모처럼 북한 음식을, 그것도 장마당에서 인기가 높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콩기름을 뽑고 그리고 그 대두가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그걸 다 버렸대요. 사람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초반부터 이걸 어떻게 먹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레이스 씨가 얼마 전 한국에 다녀오면서 탈북자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구해온 인조고기. 허리끈을 돌돌 말아놓은 듯해 음식에 쓰일 재료로 보이지 않지만 옅은 누런 콩색을 띤 이 인조고기는 미국 내 탈북자들에겐 구하기 어려운 나름대로 귀한 식재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피자를 모르지 않듯 북한 사람들에겐 매우 대중적인 음식이라 설명이 필요 없지만 취재진에겐 신기할 따름인데요.
괜찮으세요?
이런 느낌이구나.
네. 되게 쫄깃쫄깃하죠?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 같은 느낌. 네.
좀 향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이 향이 되게 뭐랄까? 나무향? 이게 좀 끌리는 맛이 있네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그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을 찾잖아요. 북한 분들도 그렇겠죠.
그레이스 씨는 이곳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첫 손님이라며 정성스럽게 인조고기와 두부밥을 대접합니다.
북한에서 요리 좀 해 드셨어요?
어머니가 음식 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레이스 씨는 북한에서
20대 초반에 탈북한 그레이스 씨의 북한 음식 이야기는 어느새 북에 계신 부모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을 텐데 자녀들을 안 굶기고 이렇게 그렇게 정말 힘든 그런 그 기억을 안 가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를 쭉 생각해보면은 예전엔 아빠랑 엄청 관계가 좋았거든요. 제가 막내라서 아빠가 저를 항상 업고 다녔어요.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업고 다니신가 봐요. 그리고 직장 나갈 때는 아 이거 이뻐서 어떡하지? 이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막내를 그렇게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아니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는 그레이스 씨. 북에 계신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취하지만 아버지의 청력이 약해졌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남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줘서인지 남편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도 어떤 때는 나 당신이랑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주문이다 넣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거든. 아빠가 온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점점 닮더라고요, 이 남편이. 아빠랑 비슷해요.
아빠를 못 봤을 텐데, 장인어른은 네. 못 봤을 텐데.
네.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할 때 엄마한테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아플 땐 아빠가 밤잠을 안 자고 다리 주물러주고 그리고 여기 머리에다가 이게 찬물 찜질 해주고 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이 그래 하면서 자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남편한테서 또 채워지시네요.
네, 그렇죠.
한국 국적을 가진 그레이스 씨. 탈북 후 중국과 제3국을 거쳤고 한국 입국 후 조성우 씨의 권유로 미국에 건너온 지 올해로 벌써 6년째. 지난해 조성우 씨와 그레이스 씨 두 사람은 나란히 시민권과 영주권을 얻었는데요. 그레이스 씨의 일과도 남편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남편 카울플링이라고 해서 네네 거의 같이 걸어가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가 되거든요.
같이 20분을 걸어요?
네.
아침에?
와. 네,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남편 데려다 주고 그냥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저기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돌고 들어와서 책을 보죠. 저기 도서관 가서 또 영어 책을 읽고 네 그리고 남편 오면은 도서관에서 있다가 또 같이 남편 피자 딜리버리 할 때 같이 해요. 같이 있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영어 공부에 전념했던 그레이스 씨는 단과대학 영어 과정을 마쳤는데요. 지난해 보스턴에서 남편이 석사학위 공부를 하는 동안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손목 부상을 입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오는 봄부터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하려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 신청도 마쳤습니다.
일단은 크레딧 과목 들으면서 그러면서 진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저희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거든요. 경제 남편이 되게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런 이치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감성적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듣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되게, 뭐 듣고 싶으세요?
아 히스토리도 듣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고 싶었던 한의사의 꿈은 내려놨지만 마케팅, 역사, 음악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차근차근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단과대학에서 관심 분야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꿈을 찾아보겠다는 그레이스 씨.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아, 이 과목이 나한테 좀 맞겠다.
네.
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또 대학을 다니실 건가요?
그렇죠.
공부를 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목적이 그냥 저희가 여기서 뭐 좋은 직업을 잡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언젠가 또 북한도 열리겠고 그때는 모든 게 다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가 경험을 쌓고 하면은 그러면 언젠간 이걸 참 좋게 쓴 좋은 일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 욕심은 없어요. 그런 돈 욕심 같은 건 벌써 다 내려놨고요. 그리고 아 이렇게 저희가
남편이 세계 빈곤 퇴치와 남북한 공동 번영의 뜻을 두고 세계은행에서 경제학자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다면 자신은 북한의 교육 분야에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에서입니다. 한반도 통일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반드시 치르게 될 과도기에서 교육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씨는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해온 과정을 지켜봤기에 이곳에서 싹틔운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큰 꿈이지만 그레이스 씨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북한에 학교를 세우는 일 아니면 북한에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려면 3세대가 지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탈북 여성.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디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